자, 오늘 사도행전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성령 충만하겠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굉장히 힘썼고 개인의 집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음식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의 특징은 단순히 모이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것, 공동의 성취감이 있고 만족을 나누는 데 그런 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텍스트는 공동의 소유와 나눔의 원리를 가진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서 일어난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32절에 있는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을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다 함께 사용하면서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하나도 재물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쓰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모여서 거기에 교인이 되는 것과 오늘날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 참으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모였던 교인들처럼 네 거 내 거 구분 없이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연합은 여러분, 온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찬호나 규민이가 먹고 그들에게 드는 돈이 쓰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아깝다는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돈을 많으냐, 돈이 적으냐 하는 풍요로우냐, 부족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없어도 어떻게 살아도 마련해서 주고 싶고 있으면 있는 대로 더 풍부하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쓰다가도 이제 어느 날에는 아유 저거 아까워, 저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다 소용없어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랑보다도 더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재능, 네가 가진 모든 좋은 성품,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그것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이 말씀을 아주 머리에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이며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의 자세가 내 재물을 모든 것 쓰더라도 하나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동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써서 행하여 얻은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삶의 자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눔의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은 모두 재물뿐 아니라 여러분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것이므로 언제든 주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는 기쁨으로 내놓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들이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증언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한 증언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증언의 내용이라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모든 가치와 소망을 천국에 두고 이 땅에서는 마치 나그네,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낌없이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일의 재물이 필요하면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주머니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장 35절에서 34절을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빚쟁이에게 억압받고 시달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 멤버들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여러분 오직 공동체가 다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4장 끝에서부터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하면서 구제하는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잠시 동안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재물을 막 내려주셔갖고 가난한 사람을 없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판 것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이 필요하대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필요한 것을 팔아서 그 사람을 갖다 주고 했는 것처럼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 것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각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다 교인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있지만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성령 충만한 온전체의 모형은 있었지만 여러분 아쉽게도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한 것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이것이 끊임없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는 어때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설교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절에 가까워야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많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많이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각 멤버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주셔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신약에서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여러 면에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는 신실한 성도의 모범 사례로 바나바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바나바를 모범 사례로 들고 또 반대로 사람들의 인기를 탐해서 하나님을 속인 자의 사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 재물입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지면을 재물과 재정 관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사도행전 역시 상당한 분량을 교회와 성도들의 경제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신앙인에게도 재물과 재정은 뜨거운 감자예요. 이 주제가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 믿음을 삶에서 실천할 때 기본적으로 당면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한 후에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신앙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뜨거운 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가정에서 부부가 신앙이 똑바로 같이 가지 않을 때 헌금 때문에 헌금이 불화의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고 부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해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는 부자가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재물의 위험에 대해서 더 많이 자주 가르쳐줘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필요할 때마다 자기 집과 밭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운 부유한 사람 중에 모범 사례로 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23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사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신약성경에서는 다른 데서는 바나바를 선지자, 교사, 사도라고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이 여러분이 그 지금 보시는 이쪽 지도를 여러분 이 머릿속에 좀 넣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하면서 이제 선교 여행 갈 때 지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브로라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에서 온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쪽에서 구브로 보입니까? 구브로. 구브로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기에 보면 그 구브로가 어디냐면 프톨레미아 왕조, 프톨레미아의 그린색이면서 저기 조그맣게 보이지만 저 구브로 섬을 그린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오스 그 시대에 BC 330년경부터 이 섬에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가서 정착을 했다라고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위해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인지 아니면 잠시 온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바나바는 레위족 사람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까 구브로에서 났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인데 이제 벌써 한 2세 3세 이렇게 한참 됐겠죠.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브로에서 온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닉네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 닉네임에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해줬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에서 바나바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 있겠죠. 닉네임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은 참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마음이 따뜻하고 존경받을 것 같고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존경받을 뿐 아니라 자기의 그 부를 소유한 사람이 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물건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헌금을 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신이 팔아서 마련한 재물의 쓰임을 온전히 사도들 발 앞에 놨다 하는 것은 사도들의 결정에 맡겼다고 사도들의 리더십에 대한 그 확고한 신임을 표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바나바와 전혀 다른 사람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이들은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따라 하다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 뭐냐면은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것처럼 자기도 그 일은 했지만은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그 일을 따라서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화를 당한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나냐를 헬라어로 표기한 것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삽비라는 아람어로 아름답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는 달리 그들은 이름값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들의 값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 마지막에 바나바의 선행을 소개한 뒤 곧이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파는 사건이 언급되고 이것은 두 사람의 행위를 지금 대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닉네임을 바나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을 짐작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저 미국에서 이민 온 사람인데 여기 와갖고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러니까 저건 뭐야 우리는 여기서 있는데 우리도 저런 존경을 받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기면서 부러워하면서 이런 평판을 자기도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부가 어떻게 하냐 우리도 헌금을 하자 우리도 땅이 있잖아 헌금을 하자 못할 거 뭐 있니 우리도 팔 수 있는 땅이 있는데 하고 땅을 팔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유를 팔아라고 했다는 것은 이 소유는 땅을 의미합니다. 땅을 의미하는데 지금 공동체에서 이 부부에게 너희가 좀 땅을 팔아라 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닌데 본인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땅을 판 것입니다. 5장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문제는 그래 우리도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자라고 해갖고 땅을 팔았어요. 근데 땅에 판 값을 온전히 돈을 다 받고 나니까 손에 쥐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이렇게까지 다 할 필요가 있느냐. 다 주지 말고 이거 일부는 여기다 두고 요만큼 이게 땅 판값이 요만큼이라고 얘기하자라고 가서 땅 판값을 얼만큼을 속였는지 모르지만은 일부를 갖다 아 이것이 땅 판값인다라고 갖다 준 거야.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구약에서 상상되는 사건이 없습니까?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두 글자. 어떤 인물이 생각납니까? 아간입니다. 지금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2의 아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전체에서 얼마를 자기 몫으로 취한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잘못이 뭐라고 생각해요? 돈을 다 팔았는데 돈 조금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조금 갖고 와서 지금 벌을 하시는 걸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치 그들은 전액을 가져온 사람들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 겉으로 볼 때는 바나바와 같이 보입니다.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갖고 온 것 같이 보이는데 마음은 바나바와 같은 마음이 아니고 바나바와 다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의 행동보다 마음을 읽으셨는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팔아 얼마를 감추고 마치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나머지를 사도 발 앞에 둔 행동이 베드로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런 일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생각했다면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지금 여기 뭐라고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마음이 지금 사탄으로 가득함으로 사탄이 가득함으로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결과가 어떤 일을 가져올지도 모르고 지금 속고 속이는 일에만 집중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땅을 팔기 전이나 땅을 판 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땅을 팔라고 그랬어요? 팔라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그 판 돈을 전부 다 누가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전부 다 가져오라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가 반을 가져오든지 10분의 1을 가져오든지 그거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팔아 마련한 돈을 사도에게 가져오는 것은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직하게 땅을 팔았는데 그중 일부를 가져왔다고 하면 되는데 마치 전부인 것처럼 거짓을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죄인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돈의 액수가 모자란다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 사람들이 왜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까? 누가 헌금을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땅을 팔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헌금을 했냐 이거예요. 동기가 불순했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거짓말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교인들만 속이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실상은 하나님도 속인 거예요. 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도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5장 5절에 이렇게 났더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들은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즉결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이거 혹독하고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즉결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일어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까 또 10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 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똑같은 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받아서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사건은 이 당시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야, 저 교회에 갔는데 헌금을 했는데 조금 헌금 금액을 속였는데 그 부부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었대. 그럼 여러분 그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왜 아나니아 부부를 이처럼 혹독하게 대하셨을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 중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하나님께 더 큰 거짓말을 하고도 즉결 심판으로 죽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도 더 큰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근데 즉결 심판 죽지 않고 이렇게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부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조금 그 잘해보려고 내 땅까지 팔아갖고 조금 금액을 속이고 왔는데 즉결 심판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결 심판을 받아 목숨을 잃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즉결 심판받아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일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거야. 하나님과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똑같으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이 연합은 온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온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온전한 하늘의 모형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늘의 모형의 맛보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이런 것이 하늘이고 온전한 교회고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함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온전성은 계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온전성이 계속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을 거예요. 교회에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첫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1, 2, 3장을 딱 하면서 만약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을 속이는 악행이 그대로 넘어간다면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엄격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복음의 전파는 좌절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임한 심판은 여러분, 교회의 첫 단추를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잘 깨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의 표시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성령의 임재가 아주 강력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도 강력해지고 즉결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은 백성이 와서 예배드리는 성전은 떠나셨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셨으면 계속 사람들은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니네들은 다 죽을 것인데 지금 그 죽음이 보류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교회의 첫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경건한 공동체이며 최선을 다해 죄로 오염되는 일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이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신앙 생활을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라며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함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 각자에게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모델이며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